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군사 당국자들이 28일부터 이틀간 화상회의를 열고 군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 회의에는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 그리고 황 셰핑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미중 군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놓고 솔직하고 심도 있게 또 열린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로를 열어놓기 위한 합의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과 함께 공유된 원칙을 수호하는 데 전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중국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그와 같은 회의가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양측은 두 나라의 관계와 군사 현안, 공동의 우려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30일 상호 전략적 안정 대화를 통해 두 개의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공개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미국 측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성명은 새로 만들어질 두 개의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는 미래의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적을 다루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적 효과가 있는 역량 및 행동을 다루는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두 개의 실무그룹의 활동은 다음 회담이 있기 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차 전략 대화가 언제 개최될지에 대해서는 이날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28일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게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중국 항공사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사길 원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2년간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을 압박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레이몬도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온갖 종류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관중을 중국 거주 중국인으로 제한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방역 정책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개최국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IOC는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은 당시 도쿄에 코로나 긴급사태가 적용됨에 따라 관중 없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을 참관하는 관중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점을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중국 내 겨울 스포츠의 성장을 촉진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정부는 외교적 개입을 더 많이 해야 한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더 줄여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진행되던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유라시아 그룹 재단이 벌인 이 설문조사는 미국인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로이터 통신이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60%는 기후변화, 인권 문제, 이주민 문제 분야의 협상에 미국이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1% 정도였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서는 42% 조금 넘는 응답자가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의 미군 병력을 줄이고 점차 해당 지역의 안보 책임을 동맹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2% 정도였습니다. 또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핵 협상 재개와 합의 모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였습니다. 이란 경제 제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7%였고요. 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방어해야 하는가라는 문항도 있었는데 42%의 응답자가 미군이 나서야 한다,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16.2%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유라시아 그룹 재단 관계자는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해외보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구축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이루어지던 상황과 또 외국 문제보다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미국인들의 열망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있는 인물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도 부르죠. 워렌 버핏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첫날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평안 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북부 지역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 내립니다. 또 개성과 함흥, 신포, 청진, 김책 지역은 밤까지 가끔 비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합니다. 금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삼지연입니다. 7도, 장진과 양강도 나머지 지역은 9도, 자강도 중강이 아침 10도에서 시작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14도에서 16도, 강원도 황해도는 16도에서 17도, 평양은 18도, 신의주 15도에서 아침을 열겠습니다. 구름 걷히고 맑아지는 평양과 남부 신의주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고요. 황해도 대부분 지역, 또 자강도 구성, 희천은 25도입니다. 희재는 19도, 청진 20도, 함흥 낮 최고 26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낮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도 0.5에서 1m의 파도가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휴양지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계획이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내년 2월에 개최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 중국 국내 관중의 입장만 허용하기로 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정상의 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러시아 흑해 연안 휴양 도시인 소치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내전과 군수 국방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두 정상이 얼마 만에 다시 만난 겁니까?
네, 지난해 3월 모스크바에서 회동했으니까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2019년에 시리아 사태가 악화된 이래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대면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 자, 푸틴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 자가격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온 걸로 확인되면서 푸틴 대통령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이날 정상회담은 자가격리를 끝낸 이 푸틴 대통령의 첫 대외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터키, 양국 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두 나라는 시리아 사태에 함께 개입하고 있고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아프가니스탄 사태, 리비아 내전 등 여러 국제 분쟁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터키는 또 지금 러시아산 F-400 방공 미사일을 추가 구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 터키의 러시아산 이 방공미사일 구매 계획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함께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데요. 미국은 터키가 이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을 배치하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이를 무시하고 2019년에 S-400을 도입해서 배치했고요. 예, 미국은 터키에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네, 미국이 터키에 이 F-35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네, F-35는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최신의 전투기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S-400 방공 미사일은 이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만일 터키가 S-400하고 F-35를 동시에 운용하면 이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터키는 또다시 S-400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양국 정상이 이날 회담 후에 어떤 공동 성명이나 구체적인 발표도 내놓지 않고 말을 아껴서요. 이 두 정상의 논의가 어디까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터키의 러시아 무기 구매에 반대하고 있지만 되돌리는 길은 없다면서 러시아와 국방 협력을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찾았는데요. 이 총회 참석 후에 이 터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미국 정부들과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가 14억 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한 F-35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네. 자, 터키는 중동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의 하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또 냉전 시대에 구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등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 친서방 국가로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BC 등 주요 매체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행보에 대해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자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과 터키 간에 또 어떤 갈등거리가 있습니까?
네. 터키는 미국의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지원을 놓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에서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해왔습니다. 양국은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귤렌의 신병 인도라든지 터키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목사 석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터키하고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터키하고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사태만 해도요. 러시아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밀고 있고요.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전을 겪고 있는 리비아에서도 러시아는 동부 군부를 중심으로 한 단군 세력을 지지하고 있고요. 터키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미는 형국인데요. 두 나라 정상들은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군요.
네,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산하 연구소인 에이드 데이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실행 동력을 상실한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제창을 했죠?
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해 시작된 국가 전략인데요. 대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중국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과 연결해서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일대일로 사업이 실행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이유가 뭘까요?
네, 보고서는 부패 문제, 노동 규약 위반, 환경 오염, 또 공공 항의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이 35%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대일로 사업이 현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종종 나왔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네, 보고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들이 부패나 과다한 비용, 부채 문제, 또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어렵게 하는 여론의 변화 때문에 규모가 큰 일대일로 사업을 유치한 걸 후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들의 그 부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많이 빌리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에이드 데이터 보고서는 조사 대상 가운데 42개국이 중국의 진빚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의 10%가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역시 돈 문제니까요. 연기되거나 뭐 취소되는 사업들도 꽤 많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120억 달러,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15억 달러, 볼리비아에서는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많은 일대일로 사업이 이렇게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도 이 일대일로 같은 해외 개발 사업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고서는 중국이 해외 개발 금융 명목으로 매년 85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갑절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서구 진영에서도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EU가 추진하는 세계적으로 연결된 유럽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EU와 세계를 연결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주요 7개국이 올해 더 나은 세계 재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 개발 도상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동계올림픽 대회에 관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 국내 관중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가 29일 발표했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가 언제 열립니까?
네,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해서요. 2월 20일에 끝나고요. 장애인들의 올림픽 대회인 패럴림픽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2008년 하계올림픽 대회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중국 국내 관중만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무래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다짐하면서 관중 제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중국 본토 거주자들에게만 경기 관람표를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국내 관중들도 어떤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구체적인 이 방역 요구 조건은 10월과 12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은 대형 행사를 열 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고 또 48시간 내에 핵산 검사에서 음성인 사람들만 입장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예. 자, 선수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신 의무적으로 맞아야 합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백신 접종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체적으로 이 베이징 대회에 참가하는 자국의 모든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 또 그런 관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IOC 측에 따르면 선수와 직원을 포함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1일 동안은 격리 조처됩니다. 대회 기간이 16일이니까 한 달 이상은 중국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또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도 코로나 검사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고 입국한 선수와 직원들도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선수촌, 훈련장, 경기장 등 중국 당국이 특별 관리하는 올림픽 관련 장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7월 도쿄 하계 올림픽 대회도 이렇게 외국인 관중을 받지 않고 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쿄 올림픽 대회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이 내국인 관중 입장도 제한했었는데요. 당초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동계 올림픽 특성상 이 많은 경기들이 실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중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걸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대회를 약 5개월 앞두고 국내 관중으로만 제한하는 조처를 내린 겁니다.
네. 자, 일부 국가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거부 움직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조 인권 탄압을 이유로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권력 3위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도 올림픽의 선수들은 파견하지만 정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보내지 말자고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중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하원이 30일 정부 임시 지출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부 셧다운, 즉 업무 일시 정지 상황은 피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경보를 내고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 셧다운 사태,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들 우려를 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셧다운을 막을 정부 임시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30일에 진행합니다. 임시지출안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이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건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9일 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정부 임시지출안에 합의했다며 30일 오전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엄연히 따지면 민주공화, 이 여야 공방이 임시지출안 때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임시지출안과 연계된 법안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임시지출안과 정부 부채한도 유예 법안을 묶어서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시지출안은 9월 30일 회계연도가 끝나더라도 일단 12월 3일까지는 정부의 임시로 자금을 지원해서 정부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정부 부채한도 유예 법안은 부채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해서 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은 이 두 안을 연계하는 걸 반대한 거죠?
예, 공화당은 국가의 빚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법이 지정한 부채 한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걸 반대하는 건데요. 공화당은 하지만 이 정부 임시 지출안은 찬성한다며 만약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하면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따라서 30일 상원에서 임시 지출안만 우선 처리하고요. 상원에서 통과하면 바로 하원으로 보내져 또다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한 지출안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절차가 끝나는 건데요. 임시 지출안은 상하원에서 두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정부의 임시 지출안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예, 현재 정부 지출 규모를 12월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지출안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미국 정착을 돕는 지원자금 63억 달러와 재난 지원자금 286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재난 지원금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본미 남부와 동부 지역 피해 복구와 미 서부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슈머 대표는 현재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이 너무나 많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셧다운이라며 이 지출안이 셧다운을 막아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이 30일이니까요. 만약 30일에 지출안 통과가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각종 업무가 축소되거나 중지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의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이 통과해서 정부 셧다운은 막아도 정부 부채 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하는 거죠?
네, 두 안이 별개로 처리되면 표결도 다시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9일 정부 부채 한도 유예 법안도 하원에서 곧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또다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이 동석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원에서는 이번 주에 다른 예산안도 처리해야죠.
그렇습니다. 앞서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인적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네. 인적 인프라 법안을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공화당 역시 너무 지출 규모가 크다며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 법안에는 세금을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뭐 이 법안을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공화당은 같은 맥락에서 이 부채 한도 유예 법안도 반대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돈을 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28일, 이 다음 달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현실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부채 한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이 디폴트 상태가 오면 국가가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디폴트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 금융 분석 기관인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미국의 디폴트를 가정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자, 우선 미국은 이 경제 침체를 맞게 되면서 국내 총생산 GDP가 4%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9%까지 오르는 한편 미국의 부가 15조 달러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 디폴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최강국인 이 미국의 디폴트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세계 경제 자본의 닷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가 디폴트로 신용도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를 대체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디폴트로 가게 되면 대대적인 국채 매각이 일어날 것이고 불확실성에 따른 이 투자,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국제 무역이 둔화하는 한편 기축 동화인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승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임산부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미 보건당국이 권고를 했다고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9일 긴급경보를 내고 임산부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걸 당부했습니다. 긴급경보는 CDC의 가장 강력한 권고 단계인데요. 이 권고문은 현재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최근 출산에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사실 임산부들은 뭐 어떤 약이든 또 주사하든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코로나 백신은 안전한가 봅니다.
네, CDC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일 때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 백신 접종의 혜택이 이미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위협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임신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여성들도 있죠.
예, CDC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12만 5천 명의 임신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2만 2천 명은 입원을 했고요. 161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22명이 숨지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임신한 여성들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CDC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임산부의 한 31%만이 임신 전 혹은 임신 기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은 인종이나 뭐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계가 약 46%로 접종률이 가장 높았고 중남미계가 25%, 흑인이 약 16%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자, 임신한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CDC는 이 코로나 관련 입원 감시 네트워크의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질병이나 출산을 위해 입원한 임산부 가운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경우에 약 97%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임산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임신 결과와 또 위험이 커지고 신생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조산하거나 아이가 신생아용 중환자실 ICU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사산한 사례도 있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예. 자, 미국 보건당국에서 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권고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 로시아 올란스키 CDC 국장은 이미 지난달에 임신부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긴급 경보로 발령이 된 겁니다. 올란스키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임신은 특별한 시간일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일 수도 있다며 특히 팬데믹 기간 임신은 가족들의 걱정을 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고려 중인 사람은 아기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이 코로나 백신의 혜택에 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입니다. 이 플로리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8일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 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서도 이후 이들을 다시 미국 내로 석방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드센티스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나 범죄 기록 등의 정보는 물론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 정착했는지에 관해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그저 이들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플로리다주가 보건과 공공안전 비용을 떠맡고 있다고 드센티스 주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예. 자, 무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무디 장관은 일부 이민자는 합법적인 난민 절차를 받고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 범죄와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불법 이민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국경 위기 상황을 악용해 들어온 갱단 소속 인원이거나 마약 밀수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무디 장관은 이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이 펜타닐을 밀반입 하려다가 국경에서 적발된 건수도 올해 급증했는데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드센티스 주지사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로 무더기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입국했는지 관련된 집계 통계가 있습니까?
네, 최근 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자,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아이티에서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민자 가운데 12,400명이 미국 안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이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지난 15일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인원은 20만 8,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 별도로 또 행정명령까지 발표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남부 국경을 통해 플로리다주로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수송하는 것이라고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비행기나 버스, 차량 등에 대해서 플로리다주 법 집행당국이 이를 붙잡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기관들의 플로리다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것과 더불어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을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백악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플로리다주가 제기한 소송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또는 도덕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드센티스 주지사가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투자의 귀재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고 또 그 부를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워렌 버핏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0년 3월 버핏의 순 자산을 720억 달러로 평가하며 그를 세계 3위의 부자로 꼽았습니다. 이 전문지는 1993년에는 버핏을 세계 1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도 2018년 그의 순 자산이 871억 달러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지만 경제 뉴스는 거의 언제나 그를 1위에서 10위 사이의 부호로 꼽고 있습니다.
At number 4 is Warren Buffett, net worth $67.5 billion. Called the Oracle of Omaha,
Buffett의 순 자산은 우루과이의 국민 총 생산보다도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토 통신은 북한의 2018년 국민 총 생산이 296억 달러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버핏의 자산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갑니다.
워렌 에드워드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중부지방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증권 거래인이었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워렌은 1남 3녀 중 둘째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돈벌이에 남다른 흥미와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야구선수나 인기 스타를 꿈꾸던 시절 10살의 워런은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뉴욕을 여행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들과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투자를 배웠습니다.
워런은 11살에 처음으로 3매의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 서비스 프리퍼드라는 도시지분 우선주를 각각 38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2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워런은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리다 40달러로 오를 때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나니 그 주는 거의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워런은 그 주식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워런은 그때의 경험이 큰 교훈이었다며 투자에는 장기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ut in terms of what's going to happen in a day or a week or a month or a year even, I've never felt that I knew it and I've never felt it was important.
고등학교 재학 중 워런 버핏은 친구와 함께 게임 기구인 중고 핀볼 기계를 25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발소에 배치했습니다. 두 달이 되자 그 기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기계를 몇 대 더 사고 세 군데 이발소에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사업을 12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5달러짜리 사업이 48배나 커진 것입니다. 16살 때 요즘 가치로 5만 3천 달러에 상당하는 돈을 모았습니다.
워런의 아버지는 1942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가족은 의정활동에 편리하도록 워싱턴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로 옮겼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드로 윌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워런 버핏은 16살에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네브라스카 대학으로 옮겨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렸을 때 시작한 사업은 점점 더 커져 20살이 됐을 때는 그 사업체가 요즘 가치로 약 15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1951년 버핏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경제학자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1956년 워런 버핏은 고향 오마하에 버핏 파트너십 제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로부터 배운 분석 방식을 사용해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가 투자했습니다.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가 직물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버핏은 1960년대 초 이 기업의 주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1965년에는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버핏은 이 기업의 직물 생산 부분을 제거하고 투자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버크셔 하서웨이는 버핏 기업 활동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 등 미디어 주식과 보험사, 석유회사 등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오마하의 신탁받은 예언자라는 뜻으로 오러클 오브 오마하로 불리우던 버핏이지만 금에 대한 투자와 스캔들로 얼룩진 기업을 매입하는 등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코카콜라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코카콜라사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금융회사, 교육, 미디어그룹, 미용제품업체 등에 투자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자산은 막대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워렌 버핏은 2012년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약 5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80대 노장의 기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 버핏은 크래프트 푸드를 합병해 북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식품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건전지 기업 듀라셀도 사들였습니다.
경제지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버핏은 하루 평균 3,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정상급 여배우가 1년 동안 번 돈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2017년 버핏은 컴퓨터 기업 IBM의 가치가 6년 전과 같지 않다며 갖고 있던 주식을 대폭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컴퓨터 기업 애플의 주식을 더욱 많이 사들였습니다. 또 그는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2018년 1월 버크셔 해서웨이사는 JP 모건, 아마존과 함께 새로운 의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버핏은 산하에 있는 미국 제2위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인 Home Services of America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버핏은 또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등 4개 항공사의 주식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이들 항공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물러간 이후 과거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시기와 전략이 뛰어난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그의 자산 99%는 50세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기 만성형입니다. 버핏은 이처럼 돈을 버는 명수지만 돈을 주는데도 통이 큽니다. 버핏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선을 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85%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선기부인 빌 앤 멜린다 기금에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선금액이었습니다.
2010년 버핏과 게이츠는 공동으로 더 많은 부호들을 자선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기부서약운동, 더 기빙 플레지를 출범했습니다. 기업가들의 이 운동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Some of America's wealthiest families have been leading a new philanthropic movement. It's called the Giving Pledge.
2018년 8월 현재 기업가이자 정치인인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컴퓨터 재벌 레리 엘리슨을 포함한 22개국과 184명이 넘는 부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재벌이면서도 워렌 버핏의 생활은 무척 검소하고 행동도 유별나지 않습니다. 네브라스카에 있는 그의 집은 총 재산의 0.01%에 불과하며 그는 매일 맥도날드로 값싼 아침 식사를 때우고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중 80%를 독서로 그리고 약간은 카드놀이인 브릿지 게임을 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버핏은 76세인 2006년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아스트리드 맨스크와 결혼했습니다. 버핏은 1952년 첫 부인 수전 썸튼과 결혼했으나 1970년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수전은 2004년 사망했습니다. 버핏은 수전과의 사이에 이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버핏은 일생을 돈을 버는 데 바쳤고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곧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f the people that you want to have love you, you're a success. If your children, the people you've worked with, if those people love you, after they've seen you in action for many, many years, you're a success.
당신의 아이들,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겪어보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투자의 귀재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또 그 부를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제공한 워렌 버핏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빨리 말하는 영어를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원어민들의 말이 너무 빠르다는 점이죠. 회화 강사들이나 온라인 강좌 진행자들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땐 단어를 줄이고 합치고 혹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be, have, do, to, will 등 중요한 문법적 단어들에 주목하세요. 이런 단어들은 자주 줄여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Do you want to go? Do you want to go?를 Do you wanna go?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Do와 to가 스치듯 들리는 거죠. 특히 미국 영어에서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o you wanna go?
가길 원해요? Do you wanna go?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What do you want?
What you gonna do about it?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Bye.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Bye. Leaving now. See you tomorrow.
Bye.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잘 가요. 난 지금 떠나요. 내일 봐요. I'm leaving now는 I'm leaving now. I am이 M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는 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어떨 땐 원어민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글로 읽을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om will be here soon. Tom은 여기에 곧 올 거예요. 원어민들이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orry. Tom will be here soon.
계속해서 문장 들어보시죠.
My book is on the table.
내 책은 상 위에 있어요. 실생활에서 말할 땐
My book's on the table.
내 책들은 상 위에 있어요.
My books are on the table.
실생활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My books are on the table. My books are on the table.
동사는 여러분이 예상하고 듣지 않는 이상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쓰는 어디, 언제, 왜 이런 단어들도 말할 때 축약됩니다.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In spoken English, the question word is contracted with the verb.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Again,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학생들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말할 때 질문하는 단어는 동사와 축약이 됩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죠.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you gonna do about it?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식사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라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No, you? In other words, spoken slowly, did you eat yet? No, did you?
DID는 기능어의 좋은 예입니다. 기능어는 문법의 정보를 줍니다. Did you eat yet? 식사 이미 했어요? 질문에서 did, DID는 화자가 과거를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eat, EAT는 내용어입니다. 내용어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기능어는 대화에서 알아듣기 힘듭니다. 내용어는 보통 좀 더 정확하고 크게 들리죠. 이렇게 줄어든 문법적 단어들을 한번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귀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아무도 회화 강사들처럼 느리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끝으로 식사 이미 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대화 천천히 또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 you? In other words, spoken slowly, did you eat yet? No, did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오늘은 빨리 말하는 영어를 듣는데 도움이 되는 요령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